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과 정보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미국이 22일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24일을 전후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공격 위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 기밀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경보를 발령하고 우크라이나 거주 미국인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독립기념일 관련 공개 행사와 집회 등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이란이 일부 요구를 철회하면서 합의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이란이 일부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며 2주 전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아직 입장차가 남아있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요구했던 자국 혁명수비대에 대한 미국의 테러 조직 지정 해제를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이 23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후루야 게이지 의원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차이 총통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과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후루야 의원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무력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후루야 의원의 이번 방문이 타이완에 대한 일본 국회의 지지를 보여준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타이완이 침략당한다면 민주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인도태평양 전체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후루야는 중국의 엄정한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이완을 방문해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며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인권유린에 취약한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를 폐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들은 철학을 바꿀 때까지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며 미국의 비자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에도 EU 국가가 아무나 방문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같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크렘린궁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연루된 사람들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거의 절반이 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럽연합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는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일 현재 유럽 영토의 47%가 주의보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고 17%는 적색경보 상태라고 밝혔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건조한 상황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소 냉각 시스템 등 에너지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뭄으로 여름 작물의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했고 특히 옥수수와 콩, 해바라기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종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미국 정부의 접근법과 일치한다면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 측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2일 시작된 이한연합훈련 일지 프리덤 실드의 목적이 이한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형성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미 정부의 접근법과 일치한다면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의 안정 등 여러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주고받기식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혹은 야심찬 계획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we're not going to get into a back and forth with the DPRK on this. We've been clear about our support for
또한 그 안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진전 가능성을 본다며 이는 미국 대북 접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As part of that, over the course of many months now, we have conveyed publicly, we've also conveyed repeatedly privately.
특히 북한은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다며 우리는 집단적인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또 믿으며 북한은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다른 동맹과 계속 대비할 것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방어와 억지를 통해 적절한 태세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nd by our treaty allies, the ROK, Japan, other allies.
북한이 어떤 유인 체계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이 관여에 나선 시기도 봤고 도발에 나선 시기도 봤다고 답했습니다.
We've seen periods of engagement from the DPRK. We've seen periods of provocation from.
이어 지금 우리가 후자로 규정된 시기에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며 북한이 추구하는 도발이 무엇인지 추정하거나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과 한국 일본 동맹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간 전화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가치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이해관계를 한국과 공유하며 그중 하나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But the point you allude to refers to the fact that we share not only values but a number of important interests with our.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미한일 삼각 공조를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이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라는 맥락 속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부에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Japan and the ROK, we have made clear that we view trilateral.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또 가치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현상 유지와 이곳의 안정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핵심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본, 한국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 측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구상이라면 어떤 구상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EU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국 새 정부의 최근 제안에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EU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상도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한국 측과 최근 제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해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중 식량 공급 프로그램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한국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과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점도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한 담화에서 자신들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22일 시작된 미한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의 목적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들을 통해 이번 훈련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22일 논평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역전패당이 미국과 야합해 대규모 북침전쟁 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 합동군사 연습을 끝끝내 강행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려명은 이날 다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하고 나아가서 북남 공동선언과 모든 합의를 전면 부정하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통일의 메아리도 이날 시작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을지 프리덤 쉴드 연합훈련의 사전연습이 시작됐을 때도 선전매체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호주의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지블랙 훈련에 참가한다고 호주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는 이런 다자 훈련들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다른 국가들도 관여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주 국방부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2022 피치블랙에 한국과 일본, 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이 주관하는 최고의 국제관여 활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등 17개 참가국이 전 세계 국제군대와 통합하고 함께 싸우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공군은 파트너 공군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국적 상호 운영성과 이해를 통해 영내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온 약 100대 항공기와 최대 2,500명의 병력이 참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 주관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호주의 제안에 따라 2010년에서 2018년 5회에 걸쳐 이 훈련을 참관했으며 직접 참가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한국 공군은 18일 이번 훈련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과 앰벌리 기지에서 열린다며 KF-16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한국 공군의 피치블랙 훈련 참가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ell, what it does is it demonstrates that Korea is preparing to work with other countries.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과 미국만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다자 협력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관여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럴 경우 호주와 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올 것이며 그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이 전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군비 지출 규모 면에선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 중 평균 23.5%를 군비로 지출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군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2009년부터 11년 동안 GDP의 21.9%에서 26.4%를 군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GDP 대비 평균 군비 지출이 세계 2위인 오만의 11.8%,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9.7%와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는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의 국방비 지출액과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 무기 수출입 현황 등을 조사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당 기간 동안 GDP 대비 3.3%에서 5.2%의 군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 2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GDP의 2.4%에서 2.7%를 사용해 45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 기간인 2019년을 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 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군사비 지출액이 439억 달러에서 607억 달러인 한국의 7%에서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편 군사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7,300억 달러의 미국으로 나타났고 중국이 2,540억 달러에서 4,17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690억 달러에서 1,470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와 670억 달러에서 2,250억 달러의 인도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는 651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로 5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영국과 인도,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았고 북한은 38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군병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연평균 194만 명으로 집계된 중국이었습니다. 이어 인도가 144만 명, 미국이 136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북한인 117만 명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91만 6천 명의 러시아, 74만 3천 명의 파키스탄, 65만 명의 한국 순이었고 베트남과 미얀마, 이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연평균 1,6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러시아가 100억 달러, 프랑스가 54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고 영국과 중국, 독일이 각각 39억 달러와 36억 달러, 3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의 80.5%가 미국산이었고 유럽산이 8.4%, 러시아산과 중국산이 각각 4.9%와 2.3%였습니다. 지난 11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연평균 264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118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 108억 달러의 영국이 뒤를 이었고 한국과 호주가 각각 102억 달러, 73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공개해온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는 법률 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전사한 미군 관련 정보를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은 모두 6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최근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와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 등 관련 세부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총 8,156명 중 단 4명을 제외한 8,152명의 이름과 소속, 실종 보고되거나 유해가 발굴된 지역, 그리고 신원 확인 여부 등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겨 이름별 검색을 통해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들의 경우 별도의 코너를 통해 참전 당시 사진과 함께 실종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페이지도 추가됐습니다. 또한 개편된 웹사이트에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신원 확인 현황과 함께 한국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힌 미군들이 끌려간 경로와 지역, 북한의 전쟁포로 수용소 정보가 담긴 페이지도 개설됐습니다. 아울러 실종 미군의 유해 발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투기 추락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페이지 등이 웹사이트에 추가됐습니다. 특히 한국전에서 미군의 피해가 가장 컸던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와 중공군이 처음 개입한 전투이자 수많은 미군 사상자를 낸 운산 전투 등 주요 전투에 관한 상세한 소개도 웹사이트에 담겼습니다. DPAA는 웹사이트를 개편하며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 확인 현황도 개진했습니다. 뉴스사이트에 따르면 22일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는 총 625구이고 7,531명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PAA는 웹사이트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 중 수백 명은 수습 불가 범죄에 소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DPAA의 철저한 조사 결과 해당 미군은 전사했지만 유해는 수습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7,500여 명 중 약 5,200여 명의 유해가 비무장지대 DMZ 북측이나 북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에서 1994년 미군 유해 208구를 미국에 인도했고 1996년에서 2005년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미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선 229구의 미군 유해가 수습돼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국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DPAA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 미국에 인도한 유해 상자 55개에선 현재까지 총 82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인 펀치볼의 신원 미상으로 묻혔다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현재까지 총 161구로 집계됐습니다. 펀치볼에는 한국전쟁 전후 유해는 수습됐지만 복원 불가 판정을 받고 신원 미상으로 남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840여 구가 묻혔습니다. 약 4년 전 DPA에는 수십 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펀치볼에 묻혀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총 7단계의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DPAA는 새로운 유전자 감식기법 도입으로 이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4월 프로젝트의 4단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직면한 자국의 안보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가 정식으로 반입된 것은 지난 2017년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지가 조성된 경북 성주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중국 당국의 반대 등으로 사드 기지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주민들과 단체들의 시위로 공사용 자재와 물품 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지에서 일하는 미한 양국 군 장병 400여 명은 기지 부진에 있던 기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임시 컨테이너 막사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3불,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말 것 등을 압박해왔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인 지난 10일엔 기존 사드 운용의 제한을 의미하는 일한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중국 당국의 반발 때문에 안보 주권에 해당하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위협에 맞선 미한동맹의 군사적 대비태세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그러나 위협이 증가하게 되면 한국 돈을 들여서라도 추가 배치한다는 입장이고 사드 기지 정상화는 중국의 위협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 365일 언제든 사드 기지에 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 지상 접근권을 확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사드 기지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주민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기지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주 사드 포대 방향이 중국 방향을 향하면 바로 압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운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사드는 오직 한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사드레이더가 중국을 탐지하는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사드 미사일 작동을 한국이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공격하려는 의도도 없고 사드레이더 자체가 중국을 또 탐지하지 않는 범위의 레이더인데 탄도미사일 요격용에 작동되는 레이더를 가지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드 레이더를 가지고 한미동맹을 이관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3불에 더해 최근 새롭게 1한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사드 정상화 의지가 강하고 미한동맹을 한층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 배치 논란 초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중국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안보에 대한 주한미군 사드의 위협을 과장하고 일한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배치 초기에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안 된다. 그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의 특성을 볼 때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것은 사활적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보적인 위협이 중국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한편 성주 사드는 무기체계 운용 측면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성능 개량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로 구성된 포대의 분리 배치와 원격 발사는 물론 사드 레이더로 활용한 신형 패트리엇의 원격 발사와 같은 성능 개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자료에 사드와 패트리엇의 레이더와 발사대를 통합 운용하는 마지막 단계의 성능 개량이 올해 2분기 완료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성능 개량이 완료될 경우 요격고도 40km에서 150km를 담당하는 사드와 요격고도 40km 이하의 패트리엇이 통합 운용돼 요격 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를 진행하면서 미한의 요격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3불은 한국에게 자국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저지하는 게 중국 안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들의 안보 관심도에 관심이 있다면 쌍둥당 쌍교병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에 대한 적어도 저지 역할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예비역 장성단체 성우회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의 운영 정상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우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이른바 3불1한 이행 요구에 대해 3불1한 같은 주장은 국가 간 합의하고 협상할 사안이 아닌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며 외교나 경제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의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사드 배치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58.4%는 기배치된 사드기지는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대로 사드기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 16.3%까지 합치면 사드기지 정상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4.7%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지만 사드와 반도체, 타이완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가치 외교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 담당 국장은 2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한국의 새 정부와 중국이 상호 공동의 이익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모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both sides are trying to identify shared areas of mutual interest.
스나이더 국장은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가 불거진 것을 지적하며 양측이 분명한 이견이 존재하는 특정 분야를 확인했고 이런 분야는 향후 잠재적인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의 자제를 원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핵심 안보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 두 나라는 냉전 종식 후인 1992년 8월 24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설린 우호 협력 관계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잇따라 격상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일 박진 외교 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그 의미를 돌아보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 등을 놓고 여전한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 1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사드가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 외에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칩4,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 측에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연구소인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순윤 선임 연구원은 현재 한중 관계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미한 동맹 강화 약속이 한국의 대중국 전략 변화 등을 의미하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his commitment to strengthe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in China as for whether South Korea is changing its alignment strategy.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전통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접근에서 균형 잡기에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미한 동맹 강화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해 간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으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과도하게 유화적인 접근을 취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he's been critical of President Moon's what he saw as overly soft approach.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사드 추가 배치 검토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은 한국이 중국의 강압적 행위를 배척할 필요가 있을 때 윤석열 정부가 기꺼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challenging for South Korea to maintain an independent path where it looks after its own interests.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상대지만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웃 국가에 갈수록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재개된 연합훈련 등을 비롯해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같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국제 현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완 문제 등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워싱턴은 서울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의 중요성,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중국의 부적절한 군사적 활동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중국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한국이 미국과 밀착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저지하고 싶어하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일과 미한일 3자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함께 이에 대응한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비판에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에는 흡족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략은 항상 미한, 한일, 미한일 관계에서 이견을 찾고 그것을 악용하려 하는 것이라며 타이완 문제도 이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를 한국 측에 이미 발신했으며 윤석열 정부도 이에 대체로 원칙적 동의를 표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다만 협력 분야에 대한 세부적 논의로 들어갈 때 한국의 입장 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한국 일각에서 이미 칩4 동맹 참여와 타이완 문제 접근법에 대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이 이루어지길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은 바이든 정부가 보낸 신호 대부분을 존중했지만 여전히 유보 상태인 분야도 있다면서 다만 이런 유보가 양국 관계에 긴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순윤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 초기 한국에 대한 강압이 앞으로 4, 5년간 한중 관계의 악화를 의미한다고 인식하며 현재 전략적 유화적 분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순윤 상임연구원은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심지어 사드 문제에도 지금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타이완 유사시 계획 지지 등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더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레드라인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난 17일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북정책 기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 등을 발표했지만 북한 인권에 관해선 실질적인 로드맵이나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와 인권에 관한 미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북한 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저희 VOA에서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대북 인권 정책을 진단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한국에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주요 대북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립해 20여 년간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기록해온 윤여상 소장은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답답함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며 북한인권 실상을 사실상 도외시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없다는 아쉬움입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나 피부에 와닿는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실감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상인지에 대한 답답함을 여전히 갖고 있고 이게 조기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긴 침묵.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은 정부 직제 공석으로 있던 자리를 임명한 것일 뿐 통일부는 책임규명의 핵심인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 공개를 다시 거부했고 윤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담대한 구상에도 인권은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선 전 공약과 당선 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인권 개선과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 개선 추진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에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선 인권을 언급하지 않은 채 비핵화에 따른 대대적인 대북 지원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한국의 역대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려는 의혹이 앞서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권을 도외시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북한 인권을 강하게 제기한 정권은 없었으며 관심의 표명만 좀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했을 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정책을 시행한 정권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은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현상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인데 현상에 대한 변화는 주지 않겠다. 현상에 대한 변화까지는 추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정치권의 기본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고 소극적 수준 또는 관리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은 여야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 소장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전환에 큰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표하는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세운 최초의 민간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이제 정부 출범 100일을 간 넘겼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국제사회가 우려를 거듭 제기하는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민 문제에 관해 변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중 국경 봉쇄로 장기간 중국 내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최소 수백 명 이상의 탈북민이 북송과 고문, 처형의 공포 속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 중인데 한국 정부나 한국 정치권 모두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간 자군에서는 계속 정부에다가 이거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할 정도로 계속 저희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부분,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또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외교부도 입장이 없고 정부도 그 대통령 그쪽에서도 입장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너무 아쉽고 지금 아주 슬프거든요. 저는
서 회장은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가 예전보다 악화했다 하더라도 과거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1,000명 이상을 구출했던 김아중 전 대사처럼 정치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윤 정부의 의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에 분명한 비전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등 정부가 표면적으로나마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건 고무적이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뭐 등 두들기고 뭐 협력 기조로 가고 뭐 이제 대북 제재를 뭐 좀 완화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북한 인권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비전이 뭐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키면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다라는 청사진이 아직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전 대사는 북한 인권법 이행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압박할 것들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중국 내 탈북민들이 원하는 자유세계로 가도록 라오스와 태국 등 인근 국가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과 공조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정보 유입 활동도 정부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 전 대사는 이런 조율된 노력을 주도할 구심점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에선 이런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심점이라는 게 결국 이제 대북 인권 정책을 그 총체적으로 창안하고 기획하고 정책으로 펼쳐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엔에서의 활동, 뭐 이제 NGO와의 어떤 협력 관계 뭐 등등 이걸 다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우리가 가장 진짜 그 적극적으로 그 핵 문제와 그 동등한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모든 대북 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펼쳐나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핵 문제고 두 번째가 인권 문제예요.
이런 구심점을 통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민복 대북풍선단장과 대북민간방송단체 관계자들은 전임 정부가 북한 정권을 의식해 축소했던 대북방송 출력을 정상화하고 전단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고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VOA에 김정은 남매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장마당 운영마저 파탄내는 악행이 어떻게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정권의 향후 도발에도 군사적 대응보단 주민을 상대로 한 캠페인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신희석 박사는 VOA에 북한과 협상해야 할 한국통일부가 김정은 남매로부터 쓰레기라고 비난받는 탈북민들을 관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성과도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은 행정안전부, 북한인권조사는 법무부가 맡아 북한과 정치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강하게 정부를 향해 책임규명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22일 한국통일부에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 입장과 책임 규명 등에 관해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명확히 하고 행동으로 이를 증명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비관적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북한 인권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며 대통령 취임식에 탈북 국군포로 3명을 주요 인사로 초청한 예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100일 동안의 또가 그렇게 더딘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상징적인 좀 변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평가할 게 첫 번째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국군포로 세 분을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모시고 취임식을 열었다. 굉장히 첫 단추를 잘 꿰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환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전통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잘 끌지 못해 역대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국인 납북과 억류, 북한 인권 재단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최근 타계한 탈북 국군 포로를 주문한 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의 조치로 논란이 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제기하고 수사한 것도 긍정적 행보로 볼 수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연계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통일부 차관 주재로 2년여 만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연다고 발표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통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회전문 인사와 북한 인권에 관한 안일한 태도로 볼 때 상징적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0번이나 언급하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사례를 지적하며 버마와 홍콩의 인권 민주주의 탄압을 우려하면서 유독 북한 인권에 침묵했던 전임 정부의 위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가치 동맹이 되려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모두 가치 중심의 정책을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J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8도, 낮 29도, 양덕 아침 17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16도, 낮 28도, 구성 아침 16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7도, 강계 아침 12도, 낮 27도, 희천 아침 14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28도, 개성 아침 20도, 낮 28도, 사리원 아침 17도, 낮 28도, 신계 아침 17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문산은 아침 19도, 낮 27도, 장전 아침 19도, 낮 27도, 평강 아침 16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6도, 낮 27도, 경진 아침 8도, 낮 21도, 청진 아침 15도, 낮 25도, 김책 아침 16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9도, 낮 24도, 김영권 아침 6도, 낮 21도, 삼지연 아침 3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두 대 전략폭격기가 일본해, 즉 동해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며 비행 구간의 특정 단지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합참은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에 한국군은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도 러시아 항공기의 수와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게 관례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이란이 일부 요구를 철회하며 합의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이란이 일부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며 2주 전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아직 입장차가 남아있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요구했던 자국 혁명 수비대에 대한 미국의 테러 조직 규정 해제를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과 정부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미국이 22일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24일을 전후로 공격을 강화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공격 위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 기밀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경보를 발령하고 우크라이나 거주 미국인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독립기념일 관련 공개 행사와 집회 등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이 23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후리야 게이지 의원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차이 총통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과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후리야 의원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무력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후루야 의원의 이번 방문이 타이완에 대한 일본 국회의 지지를 보여준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타이완이 침략당한다면 민주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인도태평양 전체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후루야는 중국의 엄정한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이완을 방문해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며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거의 절반이 가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유럽연합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는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일 현재 유럽 영토의 47%가 주의보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고 17%는 적색경보 상태라고 밝혔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건조한 상황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소 냉각 시스템 등 에너지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뭄으로 여름 작물의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했고 특히 옥수수와 콩, 해바라기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가뭄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12개국 이상에서 토양의 수분과 식물 모두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8월 24일 VOA